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오늘 강력 접착제를 샀다. 그래서 떨어진 물건들을 다 붙였다. 아주 재밌고 신기했다. 마치 아이가 된 기분이었다. 우리들의 관계도 이렇게 붙일 수만 있다면 옛날 옛적 우리와 지금의 우리 사이 그 어느 곳에도 우리는 없었다. 하이텔로 보내주신 이경자 씨의 글인데요. 아, 요즘처럼 인간관계가 모래성 같은 때도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말 한마디에 등 돌리고 실수 한 번에 정을 끊고 그것까진 무력 때문에 시기하고 싸우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정말 벌어진 친구 사이, 연인 사이, 부부 사이, 형제 사이를 딱 붙일 수 있는 그런 강력 접착제는 없을까요?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영화 헬레 이야기 중에서 바비 맥퍼린의 워킹 토킹 맨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하이텔로 김세훈 씨 아주 많은 분과 듣고 싶다고 신청해 주셨는데요. 아, 가나다 순으로 이름을 불러드릴까요? 김병걸, 김진수, 안명훈, 염태선, 이범한, 이영은, 황선영 씨와 듣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잘 들으셨죠? 자, 제가 음악이 나가는 동안 잠시 생각을 해봤는데요. 우리 관계를 붙일 만한 그 어떤 접착제. 그런데 우리의 관계는요, 그런 접착제로 붙일 만한 성질의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잘 생각해보니까 오히려 더 견고한 거. 우리 고가구들을 보면요, 접착제나 못이나 하나도 쓰지 않았는데 엮어져서 아주 교묘하게 서로 붙어있잖아요. 그런 어떤 엮음, 오랜 기다림과 고통과 뭐 그런 온갖 것들을 다 포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우리 고가구 같은 성질의 것, 그것이 우리의 관계에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잠시 들었습니다. 자, 풀벌레 소리, 바람 소리, 물 흐르는 소리, 비 오는 소리, 밤하늘의 소리, 친구의 코 고는 소리. 이 자연의 소리 위로 FM 영화음악이 날아듭니다. 그 속에 자리 잡은 친구와 저의 임시 거처에는 촛불로 내몰고 남은 어둠이 울퉁불퉁한 자갈 책상과 함께 깨어서 글을 쓰는 저를 힘들게 합니다. 대입 수학능력 시험을 보고 나서 친구와 여행을 가셨다고요. 대구 남구 대명사동의 노병찬 씨. 공부하는 12년 동안 자신보다 더 고생하신 어머니께 감사드린다는 말을 꼭 더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자, 어머니께 감사드린다는 말 어떤 음악을 통해서 전해드릴까요? 하이텔로 첫사랑에 빠진 조창일 씨가 신청해 주신 곡입니다. 서울 동대문구 전농 3동의 강주영 씨의 신청곡이기도 하고요. TV 드라마 케빈은 12살 중에서 데이비 깁슨의 노래입니다. In the Still of the Night.
우리가 빛나고 있다. 더할 수 없이 화려한 시간을 위한 옷 인터메조.
문학사상사의 이상문학상 작품집 봤어요?
소설 좋아하는 내가 이상문학상 작품집을 빼놓겠어?
대상 작품인 최수철의 얼음의 도가니 젊음, 꿈, 방황을 그린 명작이죠?
이야, 벌써 읽었네.
저도 명작 읽는 고상한 여자라고요.
문학사상사의 이상문학상 작품집.
우리들만 아는 이야기 순분예술학교.
사랑과 자유가 있는 순분예술학교.
제1부 사랑대달부 눈물같은 느낌표.
제2부 인생연습장 행복의 물음표.
정지우 기획소설 순분예술학교.
서점이 있습니다. 도서출판 고려원.
플립행어. 영화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영화보다 더 큰 감동으로 기억될 영화음악. 클립행어. 영화와 영화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홀리그램이 전합니다.
홀리그램.
스무 살 지금 너무 평범하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지금 바꿔보세요.
에피야.
20살 감성의 파운데이션 란제리.
사랑의 피너스.
자, 준비됐지?
응? 700에 9908? 아!
조심해! 함정이야!
크리스탈이 어딨지?
이렇게 찾아왔구나.
야! 드디어 찾았어!
선물도 푸짐한데? 새로운 차원의 전화 퀴즈 게임 크리스탈을 찾아라.
700에 9908?
세계를 침묵시킨 범죄의 공포.
미스터리의 거장 토머스 에리스가 그린 양들의 침묵.
감동을 증폭시킨 또 하나의 소설 레드 드래곤.
화제의 베스트셀러 양들의 침묵.
레드 드래곤.
사전에 있습니다.
도서출판 고려원.
사냥 큰 냄비. 와, 멋지다. 옛날 생각나는데. 파, 마늘, 달걀에 고춧가루 풀어가지고 큰 냄비에 알칼하게 끓여먹던 그 맛. 와, 수프가 3개씩이나 푸짐하다. 사명 큰 냄비. 역시 냄비는 커야 맛있어요.
아, 피로가 몰려오는 이 시간 뭐 상큼한 거 없을까? 맞아, 레모나.
피로의 복김이 주근깨 비타민C 레모나.
자기 전에 레모나 하나. 내일 아침에 개운할 거야.
경남제약 레모나.
정말 상큼한데.
김한길 여자의 남정.
어떤 바람으로 너의 엉킨 머릿결 흩날릴까.
장편소설 여자의 남정.
멀어지는 뒷모습에 입술 깨물다 둘러본 세상이 너무 막막해.
김한길의 소설에는 향기가 있습니다.
도서출판 해냄.
전화 한 통화로 기분이 좋아집니다.
700-8883.
전화 한 통화로 하루가 즐거워집니다. 그래서 꾸러기 전화입니다.
음악 감상, 노래방, 음악 퀴즈.
오, 다 안 끝났는데.
바이오 리듬까지 700-8883.
그래서 꾸러기 전화입니다.
자, 준비됐지?
응, 700-9908. 아!
조심해, 함정이야.
크리스탈이 어딨지?
이렇게 찾아왔구나.
야, 드디어 찾았어.
선물도 푸짐한데. 새로운 차원의 전화 퀴즈 게임 크리스탈을 찾아라.
700-9908.
FM 영화 음악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간 1시 15분 16분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오늘 바로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들려드리는 시간이죠. 오늘 첫 번째 영화는요, 영화 로빈훗입니다. 그 로빈훗 중에서 보면 마리아가 비밀 업무를 위해서 성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있죠. 그때 배 위에서 로빈훗과 마리아가 헤어지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 그 장면 한번 들어보세요.
하, and two.
Yes, two. Working with your cousin. You can get word to him of Nottingham's plan. He would believe you.
sheriff found out, I could lose all that I have.
It's true. But will you do it for your king?
No. I'll do it for you.
브라이언 아담스가 로빈 후드에게 향하는 마리안의 마음을 노래로 대신 전했죠. Everything I do it for you. 영화 로빈 후드의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에 이어서 들려드린 노래였습니다. 서울 금호동의 김미선 씨가 친구 주영이의 생일 축하해 오시면서 신청하신 곡이었고요. 또 송파구 가락이동의 김준성 씨, 광주 동구 산세이동의 조효종 씨도 잘 들으셨죠? 아, 하이텔로 요즘에 사연을 받아서 그런지 참 재미있는 얘기들이 많은데요. 얼마 전에는 제가 사무실에서 하이텔을 보다가 엄청나게 웃은 적이 있습니다. 그 워드 프로세서 그 기능을 아직 다 익히지 못한 분이 그 하이텔로 엽서를, 그러니까 사연을 보내주셔서 그런지 한스찌모를 한시찌모라고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옆에 계신 선배가 한스찌모 찜쪄먹을 일이냐고 막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더 웃었는데요. 하이텔을 보면 이 아이디를 빌려 쓰시는 분들도 참 많은 것 같아요. 대담하게 선생님의 아이디를 쓰시는 정태민 씨라든지 논산의 박상배 씨는 폭력과 위협을 동원해서 아이디를 빌려 쓰시고 계신다고 했고 또 돈이 없어서 선배의 아이디를 빌려 쓰신다면서 흑흑흑 하신 재훈 씨도 계시고요. 또 서울치대 1학년이신 이강근 씨는 얼마 전에는 엽서를 통해서 만났는데 어느새 하이텔 안에도 들어가 계시네요. 자, 하이텔로 면목동의 박미정 씨가 신청해 주셨는데요. 영화 칼라 퍼플의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들려드리겠습니다. 선술집에서 가수 소피아가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에요. 이 노래를 부른 뒤에 셀리, 우피 골드버그를 위해서 셀리의 블루스를 또 한 곡 부르죠. 그 노래를 듣고 셀리는 감격에 겨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는데요. 바로 그 장면 들어보시겠습니다.
'Cause she scratched it out my head when I was ailing. Yeah.
I'm keeping my eyes on you. I bet you think I don't know nothing but singing the blues. Oh, sister, have I got news for you? I'm something. I hope you think that you're something too. Oh, darling, I've been up that lonesome road and I've seen a lot of suns going down. Oh, but trust me, no lowlife. Tell you something, sister. Remember your name. No twister. Gonna steal your stuff away, my sister. We sure ain't got a whole lot of time. So
컬러 퍼플 중에서 소피아가 셸리를 위해서 부른 노래 셸리스 블루스였습니다. 광주 학동의 세영이 양, 어떻게 저희 방송 300일이 된 것을 기억하시네요. 기념 엽서를 보내주셨는데요. 마치 소피아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고맙습니다. 자, 정성희 씨 오늘 영화 읽기를 위해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예고해드렸죠. 주라기 공원 오늘 기다리고 있다는 거.
네, 컬러 퍼플 음악에 이어서 주라기 공원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주라기 공원은 모든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단 한마디. 93년도 최고의 히트작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네.
미국에서만 그 8월 셋째 주까지 2억 9천만 불을 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개봉 이틀에 5천만 불을 벌어들임으로써 지금까지 최고의 흥행 기록을 세웠었던 배트맨 2편의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8월 셋째 주까지
네.
4억 불을 벌어들였습니다. 이것은 한국에 포함된 기록입니다.
네.
한국에서도 개봉 이틀 만에 7월 17일 18일이죠. 이틀 만에 전국에서 20만 명이 보았고 현재 전국에서 200만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인데요. 여기서 180만 명만 더 보면 사람과 영혼을 능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 기록 행진은 추석까지 이어질 전망이고 어쩌면 돌파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놀라운 흥행 성공은 어디서 온 것일까라고 물어볼 수 있으실 것입니다. 이 영화는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것처럼 스필버그의 최고 걸작은 아닙니다.
네.
또한 저는 이 많은 관객들이 마이클 클레이튼의 원작 소설을 읽고 감명받은 나머지 보러 온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마이클 클레이튼의 그 열광적인 팬들이 계신 것만은 분명 사실이지만 그러나 주라기 공원에 이 많은 관객들이 그 소설이 어떻게 영화화 되었는가를 보러 온 것은 아닐 것입니다. 가장 정확한 지적은 공룡을 보러 온 것일 것입니다.
네.
공룡은 아마도 그 인류 역사에서 가장 흥미진진한 주제 중에 하나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데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많은 학설이 있긴 하지만 하여튼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거대한 동물들이 어느 날 갑자기 멸종해버렸습니다.
네.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멸종한 것입니다. 물론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공룡들은 주라기 시대와 백악기 시대 공룡들이 걸쳐 있고 또 진화론적 논쟁이 아직 끝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주라기 공원에서처럼 호박 속에 갇힌 모기의 피를 추출하여 DNA를 합성 분해해서 공룡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 이론으로는 증명되었지만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찬반 논쟁을 벌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 주라기 공원을 보러 오신 관객들은 이 영화 속에서 이러한 과학적 논쟁과 의문을 제기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SFX에 의해서 생생하게 재현된 공룡을 보러 온 것일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본 한도 내에서는
네.
SFX 기술에 한해서는
네.
아마도 가장 앞서 나간 영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 대표적인 것은 지금까지의 공룡 영화라는 것은 네. 모형을 만들어 프레임 단위로 한 프레임 한 프레임 움직이게 한다거나
네.
아니면은 공룡 모형을 앞에 놓고 뒤에서 사람이 조절하면서
네.
그것을 컴퓨터에 의해서 뒤에 사람을 지워버리고 공룡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주는 것이 일반적이었었는데
네.
여기 새로운 한 차원이 더 더해집니다. 이른바 그 해리 편집이라는 것인데요.
해리 편집이요?
예. 이 영화에서 공룡이 맨 처음 나오는 장면 기억나시죠? 주라기 공원에 도착해서 과학자가 입을 떡 벌리고
네.
그 연인 로라 던의 고개를 돌리고
네네.
수학자인 제프 골드그룸 역시 입을 벌리며 바라보니
네.
어마어마하게 큰 공룡이 나무에서 잎을 따먹고 예. 있는 공룡 장면이 기억나실 것입니다.
네네.
이것은 현실적으로 없는 장면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 사람들이 한 것은 그저 텅 빈 공간에서 제스추어를 취한 것이고
네.
합성 장면이 아니라
네.
이것은 공룡과 그 공룡의 똑같은 모형을 만들어서
네.
사방에서 촬영을 한 프로그램을 컴퓨터에 입력시켜 놓은 다음 그것을 DNA가 아니라 그래픽을 분해한
네.
다음
네.
화면에서 다시 합성하여 앞에서 움직이게 한 것입니다.
상당히 복잡한 과정이네요.
그렇죠.
그게 해리 편집 방식인가요?
예. 그리고 이것이 주라기 공원에서 처음 등장한 방법입니다.
네.
아마 이것이 ILM이 계속 숨겨왔다가
네.
이제 본때를 보여주겠노라 하고 보여준 것이기도 한데요. 그리고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그 위력을 감상하실 수 없었지만은 이 영화는 영화 맨 처음에 보시면 기억나십니까? 웬 자막이 날라와서 딱 부딪히면은
네.
풀 디지털 레코딩이란 글자가 나왔다가 갑자기 네. 쾅 하고서는 사라져버리죠.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안 나시죠? 이 영화는 첫 장면부터 마지막 네. 장면까지 모두 디지털로 레코딩 되어 있고
네.
극장마다 상황에 맞게 사운드를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높낮이를요.
아, 네.
그래서 고음과 저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사운드를 조작해낼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사실은 100% 침묵도 가능합니다.
아.
그러니까 아날로그 레코딩을 하게 되면 아무리 소리를 줄여도 그 기계음이 뜨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디지털로 녹음했을 경우에는 완전한 침묵이 가능합니다.
네.
또 사람의 귀로 감지할 수 있는 데시벨수를 넘는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예.
그 위력을 발휘한 것이 한국에서는 그저 컵에 담긴 물이 움직이는 장면이었었는데
네.
멀리서 공룡이 걸어오니까 쿵쿵쿵쿵 소리가 네. 오면서 다가오는 장면이
예.
있죠. 그 장면들은 사실은 맨 처음에 들리는 것은 피부가 듣는 소리입니다. 사람이 가장 민감하게 소리를 듣는 것은 피부입니다.
네.
그래서 귀로 안 들리는데 뭔가 있는 것 같다는 육감이 든다가
네,
뒤돌아보는
네.
경우가 있죠.
네.
그 경우가 바로 피부가 소리를 듣는 것인데 멀리서 공룡이 움직이는 소리를 인간이 청력으로 들을 수 있는 데시벨 이하로 낮춰놓은 다음 그것으로 공룡의 움직임 소리를 들리게 하고 그것을 가청 그 할 수 있는 영역 내로 사운드를 올리는 방법의 사운드 편집을 했는데
네.
이것은 우리는 자막은 보았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아 그런 게 있구나라는 것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물론 이 최초의 실험은
네.
그 이전에 백드리프트 분노의 영류에서
네.
최초의 실험되었고 주라기 공원에서 본격적으로 시도된 것이기도 합니다.
외국에서는 극장에서 그런 시설이 가능한 곳도 있나요?
이미 미국이나 유럽 또는 일본에서는
네.
실제로 그 THX
네.
그 1138이라는 타이틀로
네.
그것이 붙어있는 극장들은 모두 그 사운드 시스템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러한 그 SFX들을 총동원한 셈인데요. 바로 이것들을 본다면 또한 반대로 이 영화에서 실제로 유명한 스타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것은 스타를 보러 가는 영화가
네.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샘 닐이나 로라던, 제프 골드브럼, 리차드 아텐보로 같은 배우들은 또 리차드 아템버로는 간디의 감독이기도 하고 네. 아주 아이러니하게도 스필버그에게 눈물을 뿌리게 한 11개 부문 전 부문에 올라왔다가 간디로 눈물을 뿌리게 한 그 감독이... 영화의 감독이 네. 리차드 아템버로였었는데요. 네. 이들의 출연작을 알 수 있으신 분들은 이 FM 영화 음악 청취자 여러분들이나 알 수 있지 일반적인 영화 보러 오시는 분들은 실제로 이 영화 배우들이 어떤 영화에 나왔는지 아마 쉽게 알 수 있는 관객들이 아주 제한되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영화를 보러 가는 것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이것은 영화를 보러 간다는 것보다는 철저하게 테마파크에 놀러 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만일 주라기 공원에 미학이 있다면 그것은 영화를 일종의 파노라마처럼 만들어 놓고 테마파크를 여행하는 관광객의 시점으로 한 편의 영화를 찍어 나간 스필버그의 아이디어일 것입니다. 네. 스필버그는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이 영화를 통해서 주라기 공원을 통해서 자신이 월트 디즈니 만화 영화의 세대이며 테마파크인 디즈니랜드의 세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화는 실제로 그렇게 스피드가 빠른 영화는 아닙니다. 얼핏 보기에는 영화를 정신없이 보셨다는 분들이 있으실 터인데 이 영화는 일반적인 영화 커트수는 제가 임권택 감독님의 서편제를 이야기할 때 일반적인 영화 커트수를 얘기 드린 적이 있었을 텐데요. 550에서 650 커트수가 일반적인 예입니다. 네. 그런데 주라기 공원과 유사하게 괴물이나 동물이 나왔었던 영화들, 그러니까 에이리언 2편의 1450 커트나 또는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의 어느 날 갑자기 새들이 공격한다는 네. 새라는 영화의 1550 커트에 비하면은 아주 적은 890 커트 내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스피드감을 느꼈을까요?
바로 그것이 스필버그의 전략이기도 한데요. 공룡을 사람들은 보러 왔습니다. 장시간 동안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지금까지의 공룡 영화라는 것은 이것이 특수 촬영이라는 것이 발각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숨겨서 네. 아주 빠른 커트 내에 지나가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스필버그는 SFX를 갖고 돌아왔습니다. 공룡을 충분히 보여줄 자신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공룡을 장시간 동안 카메라를 정지해서 보여주고 갈리미머스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뛰어가는 장면 네네. 같은 경우에는 아주 커트를 극도로 아끼고 있는데요. 네. 그 대신 그는 한 장면 속에서 음악을 사일런트의 방법으로 쓰기도 하고 또 그 장면이 지속되고 있는 와중에 곡 자체가 변주를 하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장면 속에서 음악이 변하니 관객들은 쇼트가 바뀌었다라는 착시 현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점에서는 뮤직비디오와 똑같은 방법으로 네. 찍어진 영화이기도 한데요. 실제로 이 영화는 전반부와 후반부를 둘로 나누어서 영화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스필버그는 위기가 닥친 후반부가 오더라도 예전과는 달리 후반부에서 영화를 빠르게 달려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지금 말씀드린 바로 그 이유입니다.
네.
스필버그는 여기서 드라마보다도 오히려 피사체를 보여주려는데 더 많은 장면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관광 코스네요.
네. 이 관광 코스를 보여주는 스필버그 영화는
네.
그러나 똑같은 것을 반복시키지는 않습니다.
네.
스필버그 영화는 얼핏 보면은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끊임없이 변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그것에 반복되어 나타나는 이상한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메신저의 존재입니다.
네.
스필버그는 그 자신의 영화 속에 나타나는 메신저를 정의 내리는 법은 없으나 그는 그것을 줄기차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한번 네. 스필버그를 쫓아가 보기로 하죠. 70년대 스필버그 영화 속의 메신저는 항상 외부에서 찾아온 존재입니다.
네, 그렇죠.
텔레비전용 영화였다가 나중에 영화관에서 개봉된 듀얼, 대결이라는 영화 네. 또는 상어가 습격하는 조스에서 이 메신저들은 외부에서 찾아옵니다.
네.
이 메신저들은 위협적이고 위험하며 주인공과 항상 긴장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그 스필버그가 70년대 후반에서 80년대 초에 그 메신저들과 스필버그는 화해를 제안합니다. 그 화해의 제안이 바로 제3종 근접조우와 ET입니다.
네.
이 메신저의 존재는 이제 격돌이냐 조스 때보다 훨씬 더 분명해졌고 그리고 야만에서 문명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메신저들은 인간에게 화해를 제의합니다.
그렇죠.
인간들은 그것들을 기꺼이 받아들일 용의가 네.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제3종 근접주에서는 함께 떠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네. 미지와의 조우라고 비디오로 나왔지.
네. 네. 또 ET에서는 돌아올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 돌아올 거야는 틀림없이 제임스 캐메론의 터미네이터처럼 알비백은 아닐 것입니다.
네.
이 메신저의 존재가 80년대 중반에 이르르면 스필버그가 근본적으로 변모했음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인디아나 존스 3부작입니다.
네.
인디아나 존스 3부작에서는 이제 주인공이 메신저가 되어 그 스스로 메신저가 되어 낯선 곳 식민지를 찾아갑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그래서 그 좌파 영화 비평가들은 인디아나 존스를 그래서 새로운 식민지 영화라고까지 부르기도 네. 했습니다. 흔히 컬러퍼플이나 태양의 제국을 스필버그의 작품이라고 부르는 경향이 있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이것은 인디아나 존스와 가까운 친척 사이에 놓이는 영화들입니다. 다만 태양의 제국 속에서 메신저가 된 주인공은 자기의 외부의 역사 속을 찾아가는 것이고
네.
컬러퍼플은 미국 내에 있는 백인들에 대해서 타자인 흑인들의 내부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네.
둘 다 역사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는 외부의 역사로 들어가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내부의 역사로 들어가는 것에 차이가 있을 뿐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사실은 동호 반복의 영화입니다.
네.
실제로 스필버그는 메신저들에게 과도하게 매달려 있고 그들을 중심으로 구성함으로써 역사를 놓치게 되고 결국 스필버그는 인문사회학자들의 오래된 증언, 역사의 복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네.
스필버그는 이 두 편의 영화 속의 야심에도 불구하고 그가 역사가 가진 힘, 역사의 메커니즘을 이해 못했기 때문에 그 스스로의 영화가 갖고 있는 그 토대 스스로
네.
부서지고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이들 영화는 인디아나 존스와 태양의 제국과 컬러퍼플은 두 가지를 보여줍니다. 그 하나는 80년대의 스필버그는 항상 아이처럼 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스필버그는 키드 어린아이와 어른 어덜트를 합친 키덜트 영화를 만들어냅니다. 또 하나는 스필버그가 네. 이제 스필버그가 네. 이제 공간에서 시간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떤 영화세요?
즉 격돌, 조스, 제3종 근접조 ET에서 나타난 메신저들은 공간적인 차원에서 오는 것들입니다.
네.
그러나 인디아나 존스는 1930년대를 여행합니다.
그쵸.
히틀러의 시대를 여행합니다. 네. 중동을 여행합니다. 오리엔탈리즘 속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2차 대전 세계 속으로 들어갑니다. 또 낯선 흑인들의 세계 속으로 들어갑니다.
네.
그는 공간에서 시간으로 옮겨갑니다. 그 분열의 징후군이 영혼은 그대의 기타라는 그 올웨이즈에서
네.
오드리 헵번이 그 요정으로 나온
네.
그 영화 속에서 단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다시 스필버그 영화는 분열을 일으키는데 주인공은 유령이 되어서 다시 돌아옵니다.
네.
유령이 되어 돌아온 이 남자 주인공은 이제 내부의 메신저이면서 외부의 메신저가 됩니다.
네.
그는 드라마 이 안에 있는 인물이면서 그는 죽어서 유령이 되어 가상적으로 존재하는 존재입니다.
네.
그는 시간 속에서 공간 속에서 분열을 일으키며 스필버그의 90년대가 어찌 될 것인지 불안하게 만듭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스필버그가 이 영화에서 끝장났다고까지 평가하는 평론가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가요?
그러니까 네. 어떤 영화 감독들이든지 네. 영화 한 편은 못 만들 수도 있습니다.
네.
영화사상 모든 영화를 다 걸작으로 찍은 영화 감독은 제가 알기로는 단 한 명밖에 없습니다.
누구요?
안드레이 타르콥스키라는 그 단 한 명의 감독밖에 없는데요.
네.
실패작에 대해서 항상 평론가들은 관대한 편입니다.
네.
다만 그것이 다음 영화를 위한 준비라면 그러나 이 영화는 오히려 스필버그의 세계관이 분열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었던 셈인데 이것이 후크에서는 아주 재미있는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이 후크는 어른이 된 피터팬이 네버랜드로 돌아가 후크 선장과 다시 싸우기 시작하는 이야기입니다.
네.
잘 알려진 대로. 그런데 이 영화 좀 아이러니하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영화의 제목은 후크지만은 그러나 이 영화의 주인공은 어른이 된 피터팬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그가 예전 조스로 다시 돌아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조스가 이 영화의 제목이긴 하지만 이 영화의 주인공은 아닙니다.
네.
심지어 아니기는커녕 악당이기까지 합니다.
네.
그는 부서줘야 될 악입니다. 후크는 이 영화 속에서 부서줘야 될 악입니다. 즉 90년대의 스필버그는 그가 조스 시절로 다시 복귀하고 싶은 욕망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조스와 후크 사이에는 중요한 의미의 차이가 있습니다. 스필버그는 아주 이상한 감독입니다. 그는
네.
항상
네.
작가이면서 시스템인 헐리우드 사상 유례없는 영화 감독입니다. 그의 영화는 개인적 산물이면서 또한 전체 시스템으로서 미국 내에서 흥행을 염두에 둔 철저한 기획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네.
스필버그의 영화는 언제나 미국의 사건들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75년 조스가 미국 영화사상 흥행기록 1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조스가 미국 영화사상 흥행기록 1위를 기록하던 바로 그해 5월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75년 5월에요?
예. 미군이 베트남에서 전원 철수하고 네. 20세기에 들어서서 미국이 처음으로 패배하였음을 인정한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해 여름 스필버그는 전 미국을 휩쓰는 이야기를 찍었고
네.
외부에서 온 메신저가 해안가를 쑥밭을 만들어버리는 영화를 찍었습니다.
예.
78년 제3종 근접조우가 성공했습니다. 그해 미국은 니카라과 사태에 개입했습니다.
네.
CIA를 보내고 미군을 파견하느냐 마느냐라는 문제까지 야기 되었었습니다. 외부의 메신저들이 된 CIA 직원들과 이상하리만큼 제3종 근접조에 나오는 외계인들이 유사하게 보이는 것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 80년 레이더즈가 만들어지던 그 해에 레이건은 스타워즈 시대를 선언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하늘에서 지구를 감시하겠다는 그 스타워즈 정책과 하느님이 준 그 빛으로 이 세계를 지배하겠노라 하며 십계명이 담긴 관을 열어 거기서 신비의 빛이 모든 나치를 쳐부수는 그 새로운 냉전 이데올로기적인 태도가 이상하리만큼 일치합니다. 조스가 외부로부터 패배로부터 온 공포의 산물이라면 후크는 외부에 대한 지배에 대한 환타지의 산물입니다. 이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스필버그는 주라기 공원에서 더 밀고 나아갑니다. 이제 후크에서 모호했던 90년대 스필버그는 여기서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후크와 주라기 공원은 실제로 똑같은 영화의 반복에 불과합니다. 보십시오. 똑같은 테마파크라는 아이디어. 네버랜드나 주라기 공원이나 네. 똑같은 테마파크입니다.
네.
또한 과거로 여행합니다.
네.
그런데 기억하지 못하는 세계입니다. 우리는 공룡이 있었다는 기억은 갖고 있지만 그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피터팬은 자기가 네버랜드에 있었다는 자기의 과거 역사는 있지만 그러나 자신은 그것을 기억 속에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스필버그 영화 속의 아이들이 10대가 되어버립니다. 그들은 더 이상 10살 미만의 귀엽고 그리고 우리에게 재롱을 떨며 희망을 주는 존재들이 아니라 때로는 짓궂고 장난칠 줄 알며 어른들을 놀래키기도 하고 도전하기도 합니다.
네.
스필버그의 영화가
네.
스필버그 영화가 끊임없이 성숙하고 있는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네.
다만 문제는 스필버그가 자기 아들 나이 수준으로 성숙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주라기 공원에서 그는 10대가 되어 아주 짓궂은 표정이 되어서 어디 한번 관객들 놀라게 해줄 거야 라고 작정한 것처럼 돌아옵니다.
주라기 공원과 후크가 어떤 그 동일어법을 쓰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네.
하지만 그 주라기 공원 같은 경우는 그 원작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물론이죠.
스필버그의 경우는 스필버그가 그것을 생각을 했을 때 어떤 의도적인
그 많은 분들이 사실은 마이크 클라이튼의 원작을 읽으신 다음
네.
주라기군으로 보고 실망했다는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또 배역들이 바뀐 경우도 많고 공룡수도 대폭 줄었고 결말도 다릅니다.
네.
그런데 그것은 이 영화의 시나리오 작가의 이름을 보면 마이클 클라이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스필버그와 마이클 클라이튼의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며 아마도 마이클 클라이튼은 스필버그라는 이름 아래 이 원작 소설을 새로 쓰고 싶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영화는 아예 처음부터 속편을 염두에 두고 찍어나가고
네,
있습니다.
그렇긴 그렇죠.
이 주라기 공원에서 그 짓궂어진 스필버그는 새로운 설정을 다시 보여줍니다.
네.
다시 주인공과 메신저들은 서로 헤어집니다. 그리고 찾아오는 것은 주인공들과 메신저 둘 모두입니다. 단 주인공들은 공간을 가로질러서 주라기 공원을 찾아오고 메신저들은 6500만 년이라는 시간을 가로질러서 주라기 공원에서 서로 만나게 됩니다. 그 네. 주라기 공원이 세워져 있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어디죠?
영화가 맨 처음에 나오면은 네. 자막이 나오죠. 코스타리카입니다.
아 예.
코스타리카는 알려진 대로 라틴 아메리카에서 모범 국가입니다. 그러나 네. 이 모범 국가라는 것은 미국이 생각하기에 모범 국가입니다. CIA 직원들이 활동하기 가장 좋고 미국에 가장 말 잘 듣는 나라이며
네.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친미 정부가 들어선 곳입니다. 스필버그는 가장 평화로운 코스타리카에서 시작합니다. 그는 그곳에 테마파크를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스필버그는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 그러나 마음 놓을 수 없지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인디아나 존스 때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제3세계에 대한 스필버그의 불안과 그리고 경멸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그런 의미에서 스필버그 시계, 시간과 공간에 관한 명상이며 그 점에서 스필버그는 여기서 전에 없이 그 시간과 공간을 신중하게 배려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치 이 영화의 깊이가 있는 것처럼 착각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얼핏 이 영화를 다루는 스필버그의 주인공들은 다소 성숙한 것처럼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스필버그의 주인공들은 흔히 과도하리만큼 인디아나 존스의 퍼스널리티로 축소되어 해석되어 왔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웨디쿱스 컴플렉스에 시달리고 네.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인디아나 존스는 스필버그가 아니라 조지 루카스가 만들어낸 인물이며 아마도 일정 부분 스필버그와 일치하는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나 실제로 다른 스필버그 영화와 그 영화의 주인공들과는 많은 부분 모순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오히려 스필버그의 진짜 관심은 가족들입니다. 그는 가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 점에서 주라기 공원은 그것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영화에서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은 가족의 파괴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한번 보십시오. 이 영화에서 고생물 학자인 그래서 공룡을 찾아 나서는 알란 그랜트와
네.
그의 연인인 엘리 세틀리
네.
두 사람은 연인이지만 동거 중이고 결혼할 생각이 없으면서도 아이를 갖고 싶어 합니다.
예.
같이 찾아오는 수학자 이안 멜콤은 수학자이면서 충돌, 그 혼돈 이론을 네. 믿고 있습니다. 그는 아내와 이혼하고 세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네. 주라기 공원까지 찾아올 수 있는 것을 보니 그 아이 세 명은 아내가 기르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는 버림받은 아버지입니다. 존 하먼드는 좀 더 복잡한 인물입니다. 존 하먼드에게는 딸이 있지만 지금 이혼 소송 중입니다.
네.
그래서 영화에서 시작하자마자 요즘 아주 심기가 불편하다는 그 설명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존 하먼드를 아버지 없는 아이들 렉스 머피와 팀 머피 남매가 찾아옵니다. 이름이 머피인 것을 보니 그는 이혼 소송 중인 딸의 아이들이고 그렇다면 존 하먼드는 렉스 머피와 팀 머피라는 두 남매의 외할아버지일 것입니다.
네.
이 외할아버지는 딸과도 말썽 중이지만 그러나 자기 핏줄이 아닌 그 딸의
네.
손녀, 손자들을 그 주라기 공원에 초대하게 됩니다. 주라기 공원에서 이들은 서로 잃어버린 이상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라기 공원의 공룡들은 원래부터 있다가 없어져버린 이상, 그리고 가지고 있고 싶어하는 이상, 그러나 정작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는 어쩌면 그것이 공포가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처음으로 스필버그는 가족들이 복원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이들이 가족의 회복을 하려는 것을 추적하고 있으나 이 영화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않은 채로 끝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의미심장합니다.
네.
헬리콥터 타고 날아가는 장면 기억나시죠?
네.
한쪽에는 알렌과 렉스 팀 남매가 앉아있고 또 한쪽에는 존 하먼드와 멜콤과 엘리가 네. 마주보고 앉아있습니다. 스필버그는 과학자들에게 항상 과도한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네.
조스의 해양학자, 인디아나 존스의 주인공인 인디아나 존스가 고고학자라는 것도 기억나실 네. 것입니다. 그리고 E.T.에서 마지막 장면에 어머니와 두 아이가 있는 그 옆에 아버지처럼 서있는 천문학자가 기억나실 것입니다.
네.
여기서도 고생물학자에게 그 희망을 맡깁니다. 그러나 네. 이제 주라기 공원에서 스필버그는 최소한 그것이 헛된 희망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종종 그의 영화가 가족의 구도로 끝나던 이전 영화를 철저하게 배신하고 있습니다.
네.
그는 어머니 없이 두 아이를 갖고 있는 것이며 알라는 또 존 하먼드와 멜콤과 엘리는 모두 자기 가족에서 실패한 인물들입니다.
네.
그들은 아무것도 복원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으로 스필버그는 자기의 넋두리를 끝내고 진짜 관심인 벨로 슬래터로 달려갑니다. 이 영화는 사실은 이 모든 것은 장식이었었고 스필버그는 첫 장면부터 영화 끝날 때까지 벨로 슬래터를 과장하고 그 공포를 만들어내고
네.
그 싸움을 추적하는데
네.
자기의 온갖 재능을 쏟아보고 있습니다. 만일 이 주라기 공원을 다시 보시는 분들이 있다면 스필버그가 어떻게 이 주인공들보다 더 많은 관심을 벨로시랩터에게 기울여서 사실은 벨로시랩터가 유골로 시작하여 알을 거쳐 울음소리를 지나서 발톱이 되어 그리고 치안소종을 공격한 이후 식당에서 대결을 벌이게 되는지까지를
네.
그렸는지 이것이 오히려 완벽한 하나의 드라마를 갖고 있다는 것을
그렇군요.
확인하게 되실 겁니다.
네.
바로 그것이 제가 이번 여름 영화 중에서 주라기 공원 속에서 스필버그가 그의 재능이 아주 훌륭함에도 불구하고 낭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그 이유가 될 것입니다.
네. 오늘 주라기 공원 얘기를 너무나 열심히 많이 준비해 오시고 정열적으로 하셔서요. 뭐 음악을 들을 시간도 없네요. 좀 더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시간이 없는 게 조금 아쉽네요. 오늘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주라기 공원을 아주 관심 있게 보신 분들에게 좋은 시간이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지금까지 프로듀서 홍동식, 저는 정은임이었습니다. FM 영화음악 오늘 여기서 끝낼게요. 편한 밤 되십시오.